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후속 협상을 위해 오늘 평양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을 출발해 내일 평양에 도착한 뒤 7일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방북 기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문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평양에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는 즉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먼저 방어세를 당기지 않겠지만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 가운데 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은 미국을 포함해 중국 내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동부 시간으로 내일 자정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어제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로하니 대통령이 아마누 유키아 IAEA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의 핵 활동은 항상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IAEA와 협력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IAEA와 협력 수준 변화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다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현재 스위스에 이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면서 이란 핵합의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어젯밤 남서부 반군 장악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반군 측과 러시아 간의 정전협정이 결렬된 뒤 정부군 측이 600차례가 넘는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과 반군은 협상에서 반군의 중화기 인도 방식과 피난민 귀환, 조직원 철수 문제 등을 놓고 큰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지난달부터 남서부 다라 등 반군 장악지역 탈환을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40대 남녀가 러시아 이중스파이 부녀 암살 시도 사건에 이용된 신경작용제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어제 지난달 30일 영국 솔즈베리 인근에서 쓰러져 위독한 상태인 이들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비촉은 지난 3월 러시아 전직 이중간첩인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에서 사용된 물질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40대 남녀가 노비촉에 노출된 경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이 전직 스파이 부녀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를 최근 방문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표적이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테러 담당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적어도 1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CBC 뉴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퀘벡주 몬트리올시에서 12명, 동부 타운십에서 5명, 라발 지역에서 1명 등 현재까지 모두 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몬트리올시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30도가 넘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6일째 이어지며 체감온도가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시작 단계에 접어든 것뿐이라며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에 집단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적발한 불법 환적 의심 북한 유조선은 모두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도 동해안에는 오늘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16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4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불법 환적을 하다 일본 정부에 적발된 북한 유조선 7척 모두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 유조선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8건 공개한 가운데 적발된 북한 선박들 모두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선박 28척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하는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추가로 26척의 북한 선박을 특정해 선박 간 석유 환적 관여 가능 선박이라고 소개했는데 일본 당국에 의해 환적 의심 사례가 포착된 7척의 선박은 모두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국적 유조선 안산 1호가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남동 방향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국적 불명의 선박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해상 자위대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선박은 호수로 연결돼 있었다며 포괄적인 분석을 거친 결과 일본 정부는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실시했다고 강력하게 의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산 1호는 선박의 이름을 호프씨로 위장했다며 제재를 위반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산 1호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포함됐으며 자금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에 의해 포착된 선박은 례성강 1호, 유정 2호, 천마산호, 지성 6호, 삼정 2호, 유평 5호, 그리고 안산 1호까지 총 7척입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포착된 사례는 4건입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들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지난해 여름 이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조작한 채 운행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초 한국 유조선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5월 한국 국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요청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유류 환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 측에도 통보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것뿐이라며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전까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며 이제 모두 편안하게 자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미 전문가들과 언론의 질타는 정상회담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당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협상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한 것이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What concerns me was his statement early on that we no longer face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at was ridiculous on its face.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는 대신 미한 훈련 유예 등 큰 양보를 하고 돌아온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나왔습니다.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훈련 유예를 양국 간 균열을 노리는 김정은의 성공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Yeah, I think he's pretty successful, except I think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4일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면서 핵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 사이클도 부서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y are at the end of this round of cycle, but I think we have to be really careful by saying that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I can easily imagine.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며 핵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난 8개월간 북한은 도발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가짜 뉴스와 야당만 불평하고 있다는 반박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핵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아직 어떤 구체적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만큼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과 섣불리 양보하지 말고 후속 협상에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아직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핵시설 보고서를 작성하고 엄격한 검증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하기 전까지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며 이는 북한과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벌써부터 빅토리 랩을 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의 역량과 의도라며 숨겨진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그 의도가 혹 기만하려 하는 건 아닌지 명백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초반 협상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나날이 충격적인 정황이 폭로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 1주년이 되는 다음 날 북한을 방문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적과 같은 선물을 안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화학 무기는 폐기하지 않겠다면서 10년에 걸친 비핵화 시간표를 들이밀며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국제사찰단의 방북은 적어도 5일 전에 통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방국인 중국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에 메시지를 띄우는 수순을 가정했습니다. 리틀 로켓맨이 과거 수법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 그가 언행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더 힐은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 북한의 위협이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자 기사에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당황스러운 정황이 드러났다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는 중단했지만 여전히 핵 개발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든 비핵화 합의를 어긴 것처럼 북한은 시간표를 오랫동안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은 이를 제재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일자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8개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볼 수는 있지만 도발 중단이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모든 역량을 보유한 북한 김정은은 언제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과 일본을 위기로 몰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세부 사안을 논의할 실무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단기적 혹은 일방적으로 결코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미북 합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핵화 의지를 보이며 성사시킨 미북 정상회담 정신에는 위배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진지한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내일 즉 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는 앞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유연한 대북 접근 의사를 내비쳐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북한의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핵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습니다. 이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바로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가늠할 중요한 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양측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폼페오 장관의 앞선 두 차례 평양 방문 그리고 많은 실무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실행하는 방식과 시점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겁니다.
폼페오 장관으로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측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측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의 목록을 갖고 방북길에 올랐을 겁니다. 신고해야 할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시설들의 목록과 실행 시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이 제시할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 개선 방안, 제재 완화나 해제의 조건과 순서 등도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후속 협상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열릴지와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서 하룻밤을 머문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앞선 두 차례 방북이 당일치기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낮에 도착해서 하루 머문 뒤 7일 출발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전과 달리 길어진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확정된 건 북한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정상회담 이후 다소 지지부진한 비핵화 조치 이행에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미북 간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입니다.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진전이 없으면 협상의 동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현재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진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이 유연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또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BI다라는 말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주목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CBID를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용어는 달라졌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줄곧 거부감을 보여온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을 배제하는 배려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목표로 삼는 게 뭔가요?
예,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실행과 로드맵 작성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유해 송환은 가능성이 크고요. 초기 조치와 로드맵은 미국이 제시할 체제 안전 보장의 내용과 연관돼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워싱턴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면서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압박 조치를 담은 미 하원의 새 결의안이 북한의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미북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와중에도 인권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평양 출신으로 1992년 탈북해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박명남 씨는 미 의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뭐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하여간 결국은 탈북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핵무기 뭐 없애고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맙지요. 저희들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거죠. 그런 게.
박 씨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테이블에 제일 먼저 올려놔야 게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확실하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뭐든 지원. 그리고 인권이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그게 또 무슨 그 몇몇 거의 총 몇 명 그 김정은이 자금줄이나 되는 거지 북한 백성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미동부 버지니아주에 사는 탈북자 조셉 조 씨는 북한 문제를 핵 위협에만 국한시키지 않는 미 의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즉 미국이나 국제사회 목적이 북한이 단순한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서로 국제 질서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 보고 종전국가로 가길 원한다면 인권 문제를 당연히 거들어야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인권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핵 관련 회담에서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함께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에게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꾸준히 설득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 자체 발전이나 앞으로 경제 발전을 해서 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같이 이게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포괄적으로 한 틀 안에서 해결돼야 궁극적으로 한 틀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인지시키면 북한 지도부가 지금 핵무기 포기하고 정말로 그런 결단이 서 있다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미 하원의 노력이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중부에 사는 마크 김 씨는 수많은 인권단체의 인권 개선 촉구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경고가 북한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특히 최근 상정된 미 하원 결의안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 결의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30대 탈북 여성 김영희 씨는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문제 개선까지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미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더 강조할 것을 요구한다면 더 큰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비핵화에 열중한 나머지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듯한 미국 정부에 느끼는 배신감을 해소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박명남 씨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조항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무게감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상징성 의미 그 발표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건데 해외 나가보면 뭐 말도 못하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 문제는 저는 상징성이 크다는 게 의미만 둘 뿐이지 현실 가능하진 않겠죠. 그게 압박은 되죠.
미군의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난민 자격으로 11년 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대학생 조은혜 씨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실망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누구보다 미국 정부보다 한국 정부에서 이미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충분히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어요.
미국 중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혜성 씨도 한국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한국 내는 탈북자들에게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 눈치에 끌려다닌다 하는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양보하는 뜻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좀 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절차와 순서, 북한의 협조 여부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김영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핵화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협조한다면 핵 프로그램 대부분을 1년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일각에서는 비핵화 시간표가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영변 핵시설 등을 직접 방문한 미국의 핵과학자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비핵화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분석에 무게를 뒀습니다. 1차,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4차를 주도했고 20차례 방북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입니다.
I think 2-3 years to complete the entire job is not, I think it's a bit realistic.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산시설들 그리고 보유한 핵물질의 양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면 현실적으로 2-3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북한보다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했지만 비핵화 절차에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2012년 미북 간 2.29 합의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역시 2년 안에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 whole purpose this time is to make the hard things first. And I think the you could dismantle
해커 박사의 주장은 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어려운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목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은 2년 안에 가능하다며 원심 분리기 등 핵심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볼튼 보좌관이 제시한 1년 일정은 폐기만을 말하는 것이지 폐기 여부의 검증 절차까지 포함한 시한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As far as I can tell, he's talking about dismantlement, not necessarily the verification of the dismantlement. And in that sense, yeah, it's not that hard to
원자로 등 핵 관련 시설을 1년 안에 완전하게 폐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간 내에 다시 사용될 수 없게끔 파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핵 프로그램의 해체와 폐기 과정이 엮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체보다 훨씬 앞서 많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재직했던 핵 폐기 전문가 셰릴 로퍼 씨는 정치적인 사안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IAEA가 현재 이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 far as the technical part goes, I would say it's going to be roughly equivalent to what the
하지만 북한은 이란과 달리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비핵화해본 경험이 없다는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시리아 등 여러 나라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로퍼 씨는 볼튼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비핵화 일정은 북한이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depends on a lot of things. I think it depends on how much cooperation there is from North.
북한에는 핵 관련 시설이 많고 검증 절차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검증을 통해 제거해야 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고 북한이 공개한 목록과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차이가 많다면 시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핵 전문가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비핵화 절차 초기에 많은 문제를 해결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비핵화 초기 과정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I look back for the to the previous agreements and experiences, actually there should be.
이를 통해 북한은 과거와 달리 자신들이 이번에는 진지하다고 미국 등을 설득할 수 있으며 상호간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도 자신들의 행동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만큼 신고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부분적 신고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ven the declaration would be in phases because you know North Korea has a right to get significant rewards.
북한은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핵무기와 관련 운반 체계를 따로 나눠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차례로 검증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과거 협상이 무산된 것은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이런 단계적 검증 과정을 통해 비핵화 노력이 시간 낭비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2년 전 한국에 집단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종업원들의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2년 전 중국 유경식당을 집단 탈출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 문제와 관련해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very main and principal issue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in this case is what is the will and what is the
이 문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주요한 핵심 이슈는 식당 종업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4일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에서 BOA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들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대답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is needed now here in South Korea is a credible and thorough investigation about what happened 2 years ago.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이들 종업원들에게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라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진상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는 현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진상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들 식당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just up to them not for the government, not for the media, not for the UN to say what do they want.
식당 종업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정부나 언론, UN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공개적인 조사와 발표,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주 중에 식당 종업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유경식당의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등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0일 한국의 JTBC 방송은 이들의 집단 탈북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기획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1일 한국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젯밤 보도에 나온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와 자유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지만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자 김현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the problem of the legislation here in South Korea. The security
한국에는 국가보안법과 헌법 등 김 씨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법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탈북 브로커의 소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으로 와서 강제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김 씨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씨의 복속 요청을 검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사례는 남북 관계를 계속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가운데 북한 은가에 묻혀있는 장병은 약 5,300명으로 추산됩니다. 60년 넘게 이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67년 전 3살 때 느낀 어렵풋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I have one picture that I know he was taking of me when we were in California, and I must have been close to 3 years old.
3살 터울 언니와 이제 갓 서른을 넘긴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곧 돌아오겠다던 아버지. 1951년 미 해군 대위로 참전해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타고 있던 전투기에 불이 붙으며 실종됐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강으로 떨어져 숨진 것인지 아니면 포로로 잡힌 것인지 전투 중 실종자 명단에 오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고희를 맞은 제니스 쿠란 씨에게 북한이라는 곳은 늘 아버지와 겹쳐 떠오르는 곳이 됐습니다.
I wish I could go back in time and see his face.
최근 한국을 방문해 휴전선 인근을 돌아본 것이 평생 아버지와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살아있다고 믿었던 아들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두 자매를 키우며 꿋꿋이 버틴 어머니도 결국 남편을 보지 못한 채 14년 전 8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 생전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어머니는 불과 몇 년 전에야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told me just a few years before she died. She said it was the only way she could survive it. Was to try not to talk about it too much.
아버지 유해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곁에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So, but we try not to get our hopes up. You know, it's But it's kind of hard not to. The nice thing is anybody whose remains are
부모님의 고향이자 가족묘가 있는 미주리 애드리안에 아버지의 몇자리를 마련해 놓은 지 오래입니다. 쿠란 씨는 다른 누군가가 실종된 가족의 유해를 돌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도 굉장히 기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러시아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생각입니다.
We hate to think about what might have happened to him. And we hate to think that he might have been taken to Russia or China or
북한이 돌려줄 미군 유해에 섞여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을 건네받기 전까진 너무 들뜨고 싶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을 60년 넘게 기다려온 가족은 쿠란 씨뿐만이 아닙니다. 79세의 진 와이트 씨도 68년째 큰오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이었던 오빠는 19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해 1950년 11월 28일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실종됐습니다. 오빠가 싸웠던 전투는 규모가 꽤 컸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들 가운데 오빠가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씨는 자신의 일부분을 잃은 채 68년을 살아온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A piece of you is missing, you know, a piece of your family is missing, and it's it's been that way for, well, 68 years this year.
가족이 사라진 건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까지 아들을 기다리다 가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남은 형제들이라도 유해로나마 오빠를 만난 뒤 생을 마감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북한이 오빠를 비롯한 미군 유해를 돌려주는 건 마땅한 일이고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을 마무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I'm hopeful that it will happen. I mean, we haven't been able to get back in there to get any remains for quite a while now because of the
병장 빅터 갤러라니 알링턴 국립묘지에 마련한 몇자리엔 오빠의 이름을 새긴 십자가를 꽂아 놨습니다. 올해 84살을 맞은 아이린 맨드라 씨도 오빠의 유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오빠와 나란히 쉬게 될 맷자리를 오래전 마련해놨습니다.
I'm just waiting day by day, hoping that they will find his remains and bring him home. After all, I'm 84 years old, and I want to really go with him.
오빠 필립은 해병대 병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1952년 전투 중 실종됐습니다. 이후 맨드라 씨는 60년 넘게 한국전 참전 미국 유해 소환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한국전 냉전 실종자 가족협회 회장으로 1993년에는 러시아까지 가서 오빠를 비롯한 실종 미군의 정보를 알아내려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자신을 비롯한 실종 미군의 형제, 자매들은 생의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I mean, most of the siblings are dying. The parents are all dead, and you know, we would want like to bring all these boys home before the.
오랫동안 떠났던 오빠가 돌아와 함께 묻히는 게 맨드라 씨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64만 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9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국제사회 등의 제재로 경제 상황이 나빴던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FAO는 앞서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가을 추수에서 140만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16년 17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160만 톤의 쌀을 생산했던 것에 비해서도 20만 톤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FAO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AO는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전년도 46만 톤보다 8만 톤 증가한 64만 1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국 39개에 또다시 포함한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 이무작 작물 수확량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you know, what I don't know is the weather for this spring, the early harvest. Did they?
이모작 작물 수확이 전체 곡물 수확의 10% 정도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식량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FAO는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다만 올해 식량 부족분 64만 톤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리 많은 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food situation's been kind of okay. You know, we're not starving, but still
아직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긴 하지만 아사자가 발생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식량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could copy China and get rid of collective farms and have, you know, family farming like in China.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중국을 모방해 협동 농장을 없애고 이를 가족 영농제로 전환한다면 농업 생산량이 향상될 뿐 아니라 더 이상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39개 식량 부족 국가 가운데 절대 다수인 31개는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이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해 1분기 북한에 대해 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안보리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섬유와 석탄, 수산물,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1분기 대중국 수출은 5,70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교역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 기간 유엔 안보리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섬유와 석탄, 수산물,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안보리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식품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수출길이 상당 부분 막히자 채소와 과실, 견과류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월 한 달간 중국에 475만 달러어치의 채소를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2,084%나 증가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산물은 북한의 5대 수출품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자 잠시나마 또 다른 식량인 채소와 과실 등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량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1월 당시 여전히 수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2월과 3월 북한은 중국에 채소를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 역시 4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억 2,100만 달러보다 42%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정제유 등 석유 관련 제품은 85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중국산 트럭 수입 또한 올해 1분기 190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00만 달러에 비해 96% 감소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기간 북한이 중국산 트럭과 자동차 등 수입을 줄인 것은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악화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says North Korea did not purchase any vehicles, trucks or cars. In the first quarter. So that has to have a really tough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f they can't import any trucks or cars or machinery or plastic. So I'm thinking the impact of that first quarter drop in imports was kind of devastating.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총 7만 1,163톤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밀가루가 6만 9,126톤으로 가장 많았고 전분과 쌀, 두류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의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에 북한의 중국산 밀가루 수입은 임오작 수확이 마무리되는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함흥 미사일 시설은 핵심 미사일 생산 시설이 아니며 북한의 고체 연료 생산 역량 역시 매우 낮다고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엔진 등을 개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안전장치 또한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역량이나 시험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독일 정부, 유럽연합 등의 미사일 관련 자문을 해온 항공우주공학 전문가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관련 시설로 알려진 함흥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확장 공사를 지속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이 시설의 규모를 확장했다는 것은 당연히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확장도 했고 건물도 새로 지었죠. 문제는 미사일 생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이 연구소를 방문했고 여러 화학 재료를 둘러봤습니다. 이 시설에서 미사일 부품을 만든다는 신호는 될 수 있지만 미사일 전반을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미사일 관련 부품을 어디서 생산하느냐는 건가요?
Okay. 북한은 이 시설을 미사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8월 미사일 연료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함흥에 있는 시설보다 말이죠.
북한은 이 시설에서 고체 연료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No, definitely not.
Wh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흥 시설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 시험대가 있고 그곳에서 고체 연료 미사일을 한 차례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알려진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함흥 시설에는 미사일 시험대도 전혀 없고 안전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엔진 시험대는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관측이 쉽지만 함흥 시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곳에 건물 두 채를 새로 지은 게 전부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 등 다른 나라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보면 훨씬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한 전문가는 VOA에 익명을 전제로 함흥 시설이 미사일과 전혀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까?
It is only declared as being a missile.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흥 시설을 미사일 시설로 보는 이유는 김정은이 지난해 8월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건물 벽에는 미사일 사진도 걸려 있었고 화학 재료를 둘러보는 게 공개됐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미사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신호를 김정은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미사일 시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 추론이기는 하지만 허위 정보를 퍼뜨려온 북한의 오랜 역사를 본다면 조금 과장된 해석 같습니다.
미사일 시설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물론 이곳에서 미사일 부품이 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전체를 다 생산하는 곳은 아닙니다. 규모가 너무 작고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핵심 요소도 부족합니다. 우선 미사일 시험대가 필요합니다. 또 연료를 생산하기에도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 시설에서 미사일 연료를 생산한다면 매주 한 번씩은 미사일 엔진을 시험해야 합니다. 미사일 추진기와 같은 폭발물을 다루는 건데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들을 폭발로부터 보호하는 벽도 없습니다. 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는 곳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신 일종의 원형 시설로 보여집니다.
함흥의 위성 분석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액체 연료보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엔진이 생산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기술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Very low. Because I don't see any big
tests.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선 큰 규모의 고체 연료 엔진 미사일 시험대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을 생산한다면 계속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 번밖에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죠.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이 이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북한은 이를 시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It is easy to dismantle the site. It's not that easy to dismantle the.
일반적으로 미사일 엔진 시설을 폐기하는 건 쉽지만 미사일 자체를 폐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시설을 폐기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은 절대 외부 전문가나 사찰단은 이런 시설로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폐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폐기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북한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허위 정보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 화성 15형형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미사일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Than... 네, 북한은 그들이 만든 위성보다 훨씬 강력한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위성을 제작하고 작동시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조건 속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완벽하게 작동했다고요? 북한이 발사한 ICBM은 구소련의 ICBM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북한이 이를 직접 생산했을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모든 사람들이 속아버렸습니다. 북한은 이제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심 부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발사했고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엄청난 ICBM 체계를 갖췄다고 믿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과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김정은이 평생 원했던 일이고 북한으로선 모든 일이 잘 풀린 겁니다.
그래도 미국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가 없는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Bottom line, we won't see any more missile launches over the next year.
핵심은 북한이 발사할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 관측이고 모든 정황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타당한 가설입니다.
박사님의 주장을 정리하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은 봤지만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역량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No, we haven't seen test launches. We have seen operational launches.
아닙니다. 저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본 건 실제 발사입니다. 시험 발사는 한밤중에 하지 않습니다. 또 잠수함에서 하지도 않죠. 대신 완벽하게 맑은 날, 그리고 완벽한 조건 속에서 발사합니다. 많은 추적 장치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 시험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발사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전 배치될 수준이 아니라면 폭발했을 수도 있죠.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시험이 아니었고 작동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쏜 겁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쉴러 박사로부터 북한의 함흥 미사일 시설의 용도와 역량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중부 대륙을 처음 탐사한 루이스와 클락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중부 대륙을 처음 탐사해서 미국 서부 개척에 길을 연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VOA 방송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후속 협상을 위해 오늘 평양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을 출발해 내일 평양에 도착한 뒤 7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방북 기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최